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말씀에서 우리의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은 베드로가 자기 신앙을 고집부리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가 평소에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먹지 않았던 음식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먹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그런 베드로의 태도가 바로 이 자기 신앙, 자기 몸에 주어져 있던 전통, 이러한 것들을 고집부리는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혹시 내 신앙이라는 게 나에게 남아있지는 아니하는가, 그러한 점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제가 이 말씀드린 것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내 신앙을 고집부린다면 그건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다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신앙만큼은 버려야 된다. 그걸 제가 좀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과 상관없이 오랜 전통과 세월 속에서 굳어진 내 신앙을 지켜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자에게는 더 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은 괜찮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리 버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러한 점들을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 환상 뒤에 고넬료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기 전까지 베드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무슨 뜻인지 그걸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너희가 찾는 베드로인데 무슨 일로 찾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 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유숙하게 했다는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뭐 그렇게 별다른 뜻이 없는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해요. 그냥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이 베드로가 찾아온 사람을 영접해 드렸구나. 그렇게 단순한 내용으로 보여질 수가 있지만은, 사실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면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이에 천사가 개입돼 있고 성령이 개입했대.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와 베드로의 어떤 일대일의 인간적인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천사가 개입을 했죠. 그리고 또 성령이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이런 지시를 했고 고넬료는 그 지시대로 사람을 보내었을 뿐입니다. 또 성령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게 되긴 하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진 게 누구 때문이냐?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그진 일이다. 천사가 개입되고 성령이 개입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가게 했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간섭하지를 아니했다면은 고넬료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따라가지를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안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진 것도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베드로 가긴 했지만은 그 베드로를 고친 분이 하나님이고 간섭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되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꼭 불평이 나오고 반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은 나는 그러면 손 놓고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일하고 움직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될 것인데 거의다가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일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뭔가 지시를 했고 또 사람은 그 지시에 복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이루는 것이다. 되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낙심할 때 찾아와가지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힘을 준다.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전도하는 걸 두고 말할 때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성경은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에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전도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게 된 것이 과연 사람이 한 것으로 여겨지냐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을 지 스스로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한 것이다. 이건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모든 것은 천사와 성령에 의해서 즉 하나님 위에서 차곡차곡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베드로 일이었다. 절대 노란 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그게 맞단 말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에요. 이건 고넬료 경우만이 아니고 전도에 대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의 귀에는 그럼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단 얘기냐? 꼭 그런 뜻으로 이제 듣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결국에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사람이 안 해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냐? 그럼 전도하지 말란 얘기네. 꼭 이렇게 말을 바꿔서 들어버린다는 얘기죠. 사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든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나님이 전도한다 했을 때 그럼 우리 전도는 뭐냐? 그런 생각이 안 드냐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전도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대다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분명히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장로교라면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다 배워요. 칼빈의 교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칼빈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웠는데 막상 교회에서 설교를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껴요. 신학교 교수들이야 목회라는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숙제가 신학교수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인들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게 신학교수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배운 대로 알고 있는 신학을 그대로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교리에서도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교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 목회라는 걸 하게 되면 입장이 싸그리 달라져 버립니다. 교인들 눈치를 봐야 되고 교회를 잘 되게 해야 된다는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회 발전에 지장이 될 만한 그런 말은 할 수 없게 돼 버립니다. 내 스스로 그런 말을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해버리면 교인들은 그럼 우리는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교회가 뭐가 되냐 그 말이죠. 교인들이 부지런 일해줘야만이 교회가 잘 되는 그런 법인데 그럼 교인들이 힘을 내가지고 일하도록 해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갖도록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들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은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바꾸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일을 맡겼고 그 일을 하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 이렇게 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주인님으로 부지런히 봉사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래 가르쳐가지고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일을 많이 한 복을 좀 받고 또 나중에 천국에서 상도 크다 이렇게 또 버텨놓으니까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누가 일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요 교인들한테 전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화가 미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그 전도를 말하면서 그 전도를 하지 않는 건 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항상 강조하는 것이 1년에 당신들 몇 명 전도했느냐 이게 다 잘 다 고쳐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죠. 그 교회 굉장히 많이 부흥됐습니다. 결국 보면은 이 목사들이 교회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 자꾸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 설교라는 게 성경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성경대로 하면은 교회라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욕심이 설교를 바꿔버립니다. 하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제가 배운 신학이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아는 바를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 안 보고 교회에 대한 어떤 그 내 소망 다 없애버리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멍청하게 손 놓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뭔가 일을 맡겨놓고 그냥 잘한다 못한다 보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은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냐? 하나님 전도하신다면은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냐? 자, 그런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려고 하게 된 것부터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일이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간섭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은 오늘 본문과 같이 베드로가 자기를 찾아온 이방인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해드리는, 유숙시키는 그런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를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일들의 그런 결과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일을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 간섭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나가실 때에 사람은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 그냥 먹고 놀고 있는 겁니까? 본문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놀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뭐라, 어떻게 나와 있어요? 사람은 다 놀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시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고 찾아가고 오고, 사람 분명히 움직이는 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할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고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다 해가지고 사람이 하늘 일이 사라져버린다는 것, 그건 결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면, 그러니까 목적이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목적이라면은 뭔가 하나님이 너무나 복잡하게 일하신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너무 번거롭게 일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은 뭐 이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 보고 복음 전해라 그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 간단히 끝날 일인데, 근데 보면 지름길을 놔두고 빙 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고넬료한테 천사를 보내든 성령을 보내든 해가지고 예수를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걸로 간단히 끝내버릴 일인데,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거쳐가지고 일하냐 그 말입니다. 그것도 또 베드로한테 환상을 보이시고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굳이 베드로를 가게 할 필요가 있었냐는 얘기죠. 하나님 복음을 전해 뿌리면 되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뭘 말하는 건지 이해 안 됩니까? 다시 말할까요?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목적을 두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뭐 천사를 보내든 성령을 보내든 저한테 그 보내가지고 복음을 갖다 저한테 가르치면은 간단히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예수 잘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뭐 천사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해가지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럼 뭔가 너무 번거롭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한 일이 꼭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배제되버린 건 아니란 얘기죠. 사람을 내세워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 이야기를 두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 일의 결과는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 있게 되는 것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한 목적은 그게 아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만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 어떤 한 집안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집안을 구원하겠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한 것이라면은 앞서 말한 대로 이방인을 더럽게 생각하는 베드로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가게 하는 그걸 위해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게 하는 이건 너무나 번거롭다는 얘기예요. 그냥 천사 보내가지고 고넬료 복음 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한 목적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복잡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결과 누군가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게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결과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고 계십니다. 고넬료의 집에 보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단지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쓰시냐 그 말입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이냐. 중요한 그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용하심으로써 누굴 고쳐갑니까? 베드로를 고쳐가신다 그런 얘기. 이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린 대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 하나님이 날 사용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버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했을 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증인 부르신 것은 예수를 증거하게 해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나를 증인 불렀구나 이것만 달랑 생각하고 끝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먼저 시인자 된 사람 부르시고 도구로 사용하는 것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보다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책상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은 망치가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장이 다 필요할 거예요. 근데 망치가 자루가 부러져 버렸다 또 톱을 쓰려고 하니까 톱날이 묻어져 안 쓰러진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장이 시원찮으니까 책상을 만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연장을 고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쓴 도구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온전한 도구라고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온전한 도구가 아닙니다. 고장난 도구예요. 이게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쓴 도구라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도구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고집, 자기 신앙이 있었어요. 이방인을 더럽다 이런 편견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바로 쓸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 안에서만 빙빙 맴돌 것인데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런 말씀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베드로를 버리버리는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일은 그런 베드로를 고쳐서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뜻한 일을 쓰시겠다는 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고치겠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부르시고 쓰시는 이유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우리에게 턱 안겨주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고쳐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나는 하나님 일을 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도구가 우리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온전한 도구가 못 됩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할까요? 이게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고쳐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해라 하셨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냐 그 말이죠. 이웃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도구냐 그 말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옛날 율법적인 자기 신앙이 남아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또 믿는 고백도 하고 복음도 깨달았지만은 여전히 내 속에는 내 본성이 남아있고 이기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그런 도구 못 되니까 사랑을 포기하자 이런 것도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도구 되게 하기 위해서 고쳐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사랑하겠다고 무턱대고 나서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먼저 있는 것이 진짜 자기를 돌아보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포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고쳐갑니다. 내 죽을 때까지 고쳐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쳐가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고쳐가시기 위해서 힘든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뭐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하라 해라 이런 명령을 했어요. 사랑해라, 섬기라, 남을 나보다 낙격이라, 약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가지 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실천해라 이런 명령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남을 나보다 낙격이며 살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 나를 고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말씀 하시고 있고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나를 고치기 위해서다. 항상 이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를 보내온노라 이렇게 하시죠. 무엇 때문에 고넬료의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셨겠습니까? 분명 단순히 베드로를 초청하는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 보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방인을 베드로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왜? 아직 베드로는 자기 환상에 대해서,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부정하다 얘기한 것을 먹으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이걸 모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건 내가 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이 이방이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뭐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불려들여서 유숙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일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안다 하면서도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있는 베드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고쳐져야만이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들 곁에 내가 꺼려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내었노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그런 사람을 내게 때 보내시면서 성령은 나에게 내가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인 이웃이란 얘기죠. 무작정 사랑해라 이런 이유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만한 그릇이 못되는 나를 고쳐가지고 사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약자를 보내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아닌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냐는 것이죠. 오히려 남의 마음 아프게 하고 상대하는 게 바로 내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나를 부르셔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얘기겠습니까? 바로 그런 나를 부르셔서 내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고쳐가겠노라.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좋은 결과를 만드는 내기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 안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내 자신을 고쳐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조금씩 고쳐지고 달라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 해가지고 그 조치로 완전히 뭐 주님만 따라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 된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한 대로 베드로처럼 그런 사도, 성령을 받았고 복음을 알게 된 그런 사도도 옛날식 신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족한 우리를 고쳐가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이 깨닫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통해서 내 문제를 알게 하시고 고쳐가시는 분,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고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웃을 바라본 눈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약자를 대하는 건 역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없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저 초라한 모습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하게 되면서 나도 별거란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고 이웃을 대하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나를 고쳐가신 흔적이다, 성령이 일하시고 나를 고친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일이다, 그 일만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먼저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나는 예수님을 증거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런 사람 못 된다, 이것부터 출발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고쳐가시는구나. 고쳐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서 예수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신 결과다, 나를 고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만 놀고 있으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간섭 안에서 사람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하면서 그 일들을, 내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이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배우게 하고 나를 고쳐가는구나,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에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나는 사랑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구나, 주 앞에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쳐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나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달라질 때에 그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놀아라, 할 것 없다, 이건 절대 아니고, 일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뭡니까 물으시면, 물으면서 아, 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걸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럴 때에 고쳐주고 달라진 내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고쳐져야 될 그래간 못난 사람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고치고 또 고쳐가야 될 그런 부족한 그릇이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항상 자기를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네 자신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부족한 그릇입니다. 내 속에 뭘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은 나의 이기심뿐이고 내 고집뿐이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약자가 있을 때 없인 여기는 그러한 못난 모습만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고쳐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린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고쳐져 가야 될 그런 인간이라는 걸 생각하게 하시고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고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감사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못난 내 모습에서 주의 마음의 흔적이 보여질 때에 그것으로 우리는 찬송과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일하신 흔적을 내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